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은 터키에서 관광객들을 겨냥한 신뢰할 만한 테러 위협이 감지됐다며 미국민들에게 새로운 테러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터키 주재의 미국 대사관은 어제 웹사이트에 게시한 경보에서 테러 단체들이 터키 전역의 유명 관광지들을 공격할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보고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터키에서는 지난해 7월 이후 6건의 자살폭탄 테러가 발생했으며 이는 쿠르드 반군이나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의 소행으로 추정됐습니다. 지난달에는 이스탄불의 주요 보행자 도로에서 ISIL의 공격으로 이스라엘계 미국인 2명과 이스라엘인 이란인 각각 1명씩이 살해됐습니다. 또 지난 1월에는 이스탄불 역사지구에서 12명의 독일 관광객들이 피살됐습니다. 미국 대사관은 이에 따라 미국민들에게 사람들이 붐비는 공공장소와 유명 관광지 등에서 각별히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라크 정부군이 오늘 미국 주도 연합군의 강력한 공습 지원을 받아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이 장악하고 있는 모술 지역에 새로운 공격을 가했습니다. 모술을 탈환하기 위한 이라크군의 공격은 ISIL이 장악하고 있던 8개 마을 가운데 3곳만을 탈환하는 데 그치는 등 지난 몇 주간 교착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들 마을에서 탈출한 주민들은 ISIL이 몸을 숨긴 채 밤에 이라크군을 공격하기 위해 지하에 땅굴을 파놓았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언론은 지휘관들의 말을 인용해 이번 공습이 여성 자살폭탄 요원 3명과 ISIL 전사 15명을 겨냥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전 세계의 언론 자유가 10여 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고 미국의 민간단체인 프리덤하우스가 밝혔습니다. 프리덤하우스는 오늘 발표한 보고서에서 199개국 가운데 50개국은 언론 자유가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최악의 언론 탄압 국가로 북한을 비롯해 투르크메니스탄과 우즈베키스탄, 크림, 에리트레아, 쿠바, 벨라루스, 적도 기니, 이란, 시리아 등 10개국을 꼽았습니다. 또 중국 등 일부 나라들은 정부를 비판하는 특정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미국 북동부 5개 주에서 어제 실시된 대통령 선거 예비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후보와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각각 큰 승리를 거뒀습니다.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는 코네티컷과 델라웨어, 메릴랜드, 펜실베이니아, 로드아일랜드 모두에서 55%가 넘는 득표율을 얻으며 승리했습니다. 이로써 950명의 대의원을 확보한 트럼프 후보는 자신의 공화당 대통령 후보 지명이 확실하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후보의 경쟁자인 테드 크루즈 후보와 존 케이식 후보는 남은 경선에서 모두 승리해도 후보 지명에 필요한 대의원 확보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민주당의 클린턴 후보 역시 로드아일랜드를 제외한 4개 주에서 압승을 거두며 2,141명의 대의원을 확보했습니다. 클린턴 후보는 지지자들에게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민주당을 통합하고 강력한 진보적 전통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스의 수용소에 머물고 있던 난민들이 어제 터키로 추가 이송됐습니다. 이들은 난민 사태를 해소하기 위해 유럽과 터키 간 체결된 협정에 따라 선박 두 척에 나뉘어 터키로 되돌려 보내졌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몇 시간 뒤 그리스 내 수용소에 남아있던 난민들이 경찰과 충돌했습니다. 그리스 경찰은 레스보스 섬 모리아 난민 수용소에서 폭력 사태가 발생했다며 난민들이 쓰레기통에 불을 지르고 경찰을 향해 돌과 쇠조각 등을 던졌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난민들이 열악한 수용소 환경과 터키 이송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경계지역에서 흉기를 들고 접근하던 팔레스타인 남녀 두 명이 이스라엘군의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경찰은 오늘 칼란디아 검문소에 두 남녀가 접근해 제지를 명령했지만 여성이 가방에서 흉기를 꺼냄에 따라 발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현장에서 모두 사망했고 경찰은 남성의 몸에서도 흉기 두 개를 발견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지난해 9월 이후 무력 충돌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VOA 세계 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7일 수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장량입니다. 전 세계인들의 스포츠 축제 하계 올림픽이 오늘로 딱 100일 남았더군요. 오는 8월 5일 남미 나라 브라질의 수도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막식을 갖게 되는데요. 이 100일을 앞둔 하계 올림픽, 세계 여러 언론 매체가 관련 보도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우선 브라질발 지카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고요. 탄핵 위기를 맡고 있는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 소식과 함께 또 올림픽 입장권 750만 장의 절반이 팔렸다는 소식도 나와 있네요. 무엇보다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지원하는 난민 40여 명이 올림픽 사상 처음으로 난민 대표팀이라는 이름을 달고 올림픽에 출전한다는 소식이 화제입니다. 이 개막식에 성화를 들고 입장할 선수가요, 시리아 난민 출신 수영 선수라는데요. 시리아 내전 당시에 폭탄이 터져서 그만 오른쪽 다리를 잃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리스의 한 섬에 살면서 매일 10시간 동안 일하고 또 훈련도 간간히 받고 있다고 하네요. 각 나라 언론들이 자국 선수의 선전을 기원하고 있는데요. 미국 언론 역시 수영, 체조, 육상 등 여러 대표 선수들 얘기를 꺼내면서 선수들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총 22개의 올림픽 메달을 획득한 수영 선수 마이크 펠프스 등의 승리를 점치고 있는 언론들 보도가 눈길을 끄네요. 어쨌거나 브라질 올림픽 개최 100일을 앞두고 브라질 나라 안은 좀 어수선하지만은요. 올림픽 대표 선수들의 면모를 보니까 기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뉴스 따라잡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먼저 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기온 13도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북한의 내일 날씨 보겠습니다. 4월 28일 목요일 북한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1도에서 12도로 오늘보다 조금 낮겠고 낮 최고 기온은 9도에서 25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2m를 일겠습니다. 지역별 날씨 보겠습니다. 평양 구름 많겠습니다. 기온은 11도에서 25도 예상합니다. 신의주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12도에서 23도. 개성은 오전에 구름 많겠습니다. 12도에서 23도 예상하고요. 함흥 지역 흐리겠습니다. 7도에서 13도. 끝으로 청진 지역 오전에 구름 많겠습니다. 6도에서 15도 분포 예상하고 있습니다. 날씨 전해드렸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사이먼 앤 가펑클의 노래 The Sound of Silence 들어보시죠.
Hello darkness my old friend I've come to talk with you again Because a vision softly creeping Left its seeds while I was sleeping And the vision that was planted in my brain Still remains within the sound silence In restless dreams I walked alone Narrow streets of cobblestone Neath the halo of a street lamp I turned my collar to the cold and damp When my eyes were stabbed by the flash of a neon light Split the night The sound of silence And in the naked light I saw 10,000 people, maybe more People talking without speaking People hearing without listening People writing songs That voices never share No one did disturb the sound of silence. Fool said I, you do not know.
silence like a cancer grows. Hear my words that I might teach you. Take my arms that I might reach you. But my words, like silent raindrops, fell. And the people bowed and prayed to the neon god they made. And the sign flashed out its warning in the words that it was forming. And the sign said the words of the prophets are written on the subway walls, tenement halls.
Silence.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김근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이라크군이 ISIL의 이라크 내 최대 거점인 북부도시 모술을 탈환하기 위한 새로운 공세에 나섰습니다. 벨기에가 파리 테러 용의자의 신병을 프랑스에 인도했고요. 지난해 전 세계 언론자회가 후퇴해서 지난 10년간 최악의 수준이었다고 국제인권단체가 지적했다는 소식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자 먼저 이라크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네, 이라크군이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세력 ISIL이 점령한 북부 최재 도시 모술을 탈환하기 위해서 새로운 공세에 나섰습니다. 이라크군은 지난달 24일에 모술을 탈환하기 위한 공격을 시작한다고 밝혔지만 최근 몇 주간 ISIL의 강한 저항으로 교착상태에 있었는데요.
네.
오늘 새벽 새로운 공세를 시작해서 모순 주변 마하나 마을로 진입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이달 초에도 이라크군이 이 모술 주변 마을을 탈환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네, 이라크군은 이달 초 모술 주변 지역에 대한 공격을 시작하면서 ISIL이 장악한 마을 8곳을 우선 탈환하는 것을 목표로 했었는데요. 이 중 3곳을 탈환하는 데 성공한 후에 몇 주간은 진전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마하나 마을에 진입하면서 새로운 성과를 올린 것입니다.
네, ISIL의 저항이 격렬한가 보네요.
네, 이 ISIL이 점령했던 마을에서 탈출한 주민들에 따르면요. ISIL은 점령 지역에 땅굴을 파놓았는데요. 낮에는 숨어 있다가 밤에 나와서 공격하는 방법으로 이라크군을 괴롭히고 있다고 합니다.
네.
또 자살폭탄 공격으로 이라크군을 압박하고 있는데요. 이라크군 지휘관을 인용한 현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오늘 마하나 마을에 진입하면서 3명의 여성 자폭위원과 15명의 ISIL 대원을 겨냥한 공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또 미군 주도 연합군이 이라크군의 모술 탈환 작전을 지원하기 위해서요. 최근에 모술 주변 지역에 대한 공습을 강화했죠.
그렇습니다. 미군은 이 모술 지역에 대한 공습을 강화했고요. 얼마 전에는 ISIL이 지휘시설과 무기고로 사용하는 터키 영사관 건물을 터키 정부의 동의를 얻어서 공습으로 파괴했다고 밝히기도 했었죠. 특히
네.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이 지난주 바그다드를 방문하고요. 이라크군의 모술 탈환 작전을 돕기 위해서 200여 명의 특수군을 추가로 파병하고 아파치 공격 헬기 등 여러 대 등 이 무기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새로 증파되는 병력은 소규모로 편성돼서 이라크군 여단급 부대와 함께 활동할 것이며 그렇게 되면 이라크군의 필요에 따라서 더욱 신속한 지원이 가능해질 거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또 이 카터 장관의 이라크 방문에 이어서 조셉 덤포드 미 합참 의장도요. 지난 주말에 모술에서 멀지 않은 미군 기지를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요. 이라크군의 모술 탈환을 위한 지원 입장을 밝혔었죠.
네, 오바마 대통령도 지난주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모술을 탈환하기 위한 이라크인들의 의지가 강하고 실제 지상전에서 진전이 있다면서 미군도 필요한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이 오바마 대통령은요, 올해 말까지는 이라크군이 모수를 탈환하는 여건이 마련될 것이라고 시기까지 언급을 했었죠.
네, 이 모술이란 지역이 전략적으로 중요한 곳이죠.
네, 이 모술은 이 수도 바그다드에 이어서 이라크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네. 또 이라크 북부에서는 가장 크고 또 중심이 되는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하고요. ISIL이 지난 2014년 여름부터 이곳을 장악하고 있는데 ISIL의 핵심 거점 두 곳을 꼽는다면 시리아 라카와 이라크의 모술입니다. 따라서 네. 이 모술을 잃는다면 ISIL은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네. 연합군이 시리아에서도요, 현지 병력과 함께 ISIL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지난 25일에 오바마 대통령이 이 시리아에 250명의 특수군 병력을 파견할 거라고 처음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들의 임무에 대해서 뭐 추가로 알려진 게 있습니까?
피터 쿵 미 국방부 대변인이 일부 언급한 내용이 있는데요. 이들의 투입 지역과 임무는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지만 직접 교전은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 미군 기관지 성조지가 추가 파병되는 병력이 대부분 육군 특수부대원들이고 시리아 북부 지역에서 활동하는 쿠르드족 무장 세력 시리아 민주군을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미국 언론들은 이들이 현지 병력에 대한 군사 자문 외에 ISIL 지휘관 제거나 생포 같은 특수 임무를 수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하고 있는데 미군 특수부대원들은 이미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앞서 말씀드린 이런 특수작전을 수행했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유럽으로 가보겠습니다. 벨기에가요? 파리 테러 공격 용의자의 신병을 프랑스로 인도했다고요?
그렇습니다. 벨기에에서 체포된 파리 테러 공격 용의자 살라 압데슬람의 신병이 오늘 오전 프랑스로 인도됐습니다. 비행기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벨기에 검찰은 지난해 11월 파리에서 발생한 테러 사건 수사를 위해 압데슬람의 신병을 프랑스 당국에 인도했다고 발표했고요. 프랑스 검찰도 압데슬람이 프랑스에 도착하자마자 파리 지역 구치소에 독방에 수감됐으며 위험한 임무를 수감하는 시설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번 신병 인도가 예고 없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거라고요?
그렇습니다. 뭐 신병 인도가 예상은 됐었지만 시기가 예고되진 않았었죠.
네.
그래서 압데슬람의 변호인으로 임명된 프랑크 베르통 변호사가 프랑스 북부 릴에서 파리로 급하게 날아가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베르통 변호사는 지난주 벨기에 구치소에서 압데슬람을 접견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압데슬람이 당국의 수사에 협조할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밝혔었는데
네.
오늘 신병이 전격적으로 인도됐죠.
예. 자, 살라 압데슬람 어떤 인물인가요?
압데슬람은 지난해 파리 테러 공격의 주범으로 지목된 인물 중에 유일한 생존자죠.
예.
모로코계 벨기에 출신이지만 프랑스 국적도 가지고 있고요. 테러 공격 넉 달 만인 지난달 18일 브뤼셀의 몰렌베이크 구역에서 경찰에 생포됐습니다.
네, 그런데 압데슬람은 자신이 공격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요.
네, 압데슬람은 벨기에에서요 수사관들에게 자신은 테러범들의 이동만을 도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처음 테러 공격이 벌어진 축구장 주변에서 자폭할 계획이었지만 마음을 바꿨다고 말했는데요. 지난해 11월 파리에서 발생한 연쇄 테러범들은 이 총책으로 지목된 압델 하미드 아바우드를 비롯해서 이 압데슬람을 제외하면 모두 사망을 했죠. 특히 압데슬람은 은신처에 숨어 있다가 아바우드는 은신처에 숨어 있다가 경찰의 급습 과정에서 사망했었습니다.
네. 또 벨기에에서 체포된 다른 파리 테러 관련 용의자들은 어떻습니까?
파리 테러 당시 압데슬람을 차로 태워준 모하메드 아브리니가 지난 8일에 체포가 됐죠. 그래서
네.
벨기에 당국이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아브리니는 파리 테러 공격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 파리 테러 또 지난달 벨기에 브뤼셀 테러와의 연관성이 추가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 벨기에 경찰이 이 파리 테러 전에 압데슬람을 조사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부실하게 대응해서 기회를 놓쳤다는 지적이 있나요?
네, 이 벨기에 당국의 테러 대응을 조사해온 감독위원회가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네.
벨기에 경찰은 살라 압데슬람, 또 파리 테러 현장에서 자폭한 형인 이브라임 압데슬람을 지난해 1월에 입건을 했었는데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고 풀어줬다는 겁니다.
예, 지난해 1월이면은 파리 테러가 11월에 났으니까 10달 전이네요.
그렇습니다. 파리 테러 10달 전에 이 테러 주범들을 조사할 기회가 있었는데 네. 살리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 당시 벨기에 정보당국은요, 압데슬람 형제가 극단주의에 빠져서 테러를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경찰에 감시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찰은 인력과 재원 부족 때문에 이를 이행하지 않았는데요. 따라서 벨기에 당국의 부실 대응에 대한 비난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에는 전 세계 언론 자유에 관한 새 보고서 내용 살펴보겠는데요. 지난해에 전 세계 언론 자유가 전반적으로 후퇴했다고요?
네. 국제인권단체 프리덤하우스가 오늘 열려 언론 자유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보고서는 지난해 전 세계 언론 자유가 후퇴했으며 지난 10년간 최악의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네.
얼마 전에 국경 없는 기자회도요. 지난해 전 세계 언론 자유가 후퇴했다는 보고서를 비슷한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죠.
네. 프리덤하우스 보고서가 구체적으로 어떤 지적을 하고 있나요?
보고서에 따르면요, 전 세계인 7명 중에 한 명만 정치에 대한 왕성한 취재가 이루어지고 또 언론인들의 안전이 보장받는 그런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특히 전 세계 독재자와 테러 세력들이 언론인들의 독립적인 보도를 탄압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언론 자유가 후퇴된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
네.
이들 지역에서는 언론인들이 체포되거나 투옥되고 또 피살되는 사건도 늘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또 북한이요. 그동안 매번 비슷한 보고서에서 최악의 언론 탄압국으로 지목됐었는데요. 이번엔 어떻습니까?
이번에도 다르지 않습니다. 프리덤하우스는 북한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에리트리아, 쿠바, 벨라루스도 이란, 시리아 이런 나라들과 함께 최악의 10개국으로 꼽고 있습니다.
네.
보고서는 북한과 투르크메니스탄 같은 나라에서는 주민들의 인터넷 접속이 완전히 통제되고 국가의 선전 매체만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고요. 외부의 뉴스 접근이 불가능하고 언론의 독립은 전혀 존재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김근삼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 들어있습니까?
네, 어제 미국 동북부 5개 주에서 열린 예비선거에서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와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압승했습니다. 이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요. 손전화기 아이폰 제조사로 유명한 애플이 13년 만에 매출 감소를 기록했다는 소식, 또 미국 젊은이들의 생각을 알아보는 최신 여론조사 결과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 나우 먼저 대통령 선거 관련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자, 어제 26일에 미 동북부 5개 주가 경선을 치렀는데요.
네.
예상했던 대로 도널드 트럼프 후보하고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뭐 크게 이겼네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커네티컷주와 로드아일랜드, 델라웨어, 펜실베니아 그리고 메릴랜드 주에서 공화당과 민주당 예비선거가 열렸는데요. 공화당은 부동산 재벌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5개 주를 모두 휩쓸었고요. 민주당은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4개 주에서 승리했습니다. 민주당의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의원은 로드아일랜드 주 한 곳에서 이겼습니다.
네. 자, 먼저 공화당 경선 결과부터 보겠습니다. 트럼프 후보가 예상보다 훨씬 더 큰 격차로 승리를 거뒀네요.
맞습니다. 이 5개 주에서 모두 50%를 넘는 높은 지지율을 보였는데요. 이 델라웨어와 로드아일랜드에서는 60% 넘는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이제 자신이 사실상 대선 후보라고 말했는데요. 이 트럼프 후보의 승리 연설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We're going to have our country back. We're going to make America great again. And I just want to tell you for the five states I am so honored.
네, 트럼프 후보는 미국을 되찾을 것이고 미국을 다시 위대한 나라로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어제 선거를 치른 5개 주는 유권자들의 인종과 계층이 매우 다양한 곳이라고 이 트럼프 후보가 지적했는데요. 이 최고의 승리를 거둔 날이라고 평가하면서 이 지역 유권자들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네. 트럼프 후보가 뭐 자신이 사실상 대선 후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다른 공화당 후보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않습니까?
네, 테드 크루즈 연방 상원의원은 어제 경선 결과가 나오기도 전부터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이 원래 동북부 지역은 트럼프 후보가 강세를 보이는 곳이라서 대수롭지 않다는 겁니다.
네.
아, 크루즈 후보는 어제 인디애나주에서 선거운동을 벌였는데요. 이 트럼프 후보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공격했습니다.
He says he can be a different person tomorrow than he is today. Well, let me tell you what. I am the same person today that I was yesterday.
네. 트럼프 후보는 내일이면 오늘과는 다른 사람이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자신은 언제나 변하지 않고 한결같은 사람이란 겁니다.
네.
아, 크루즈 후보는 이번 동북부 5개 주 경선에서 별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는데요. 이 펜실베니아 주에서만 간신히 2위를 했을 뿐이고 다른 4개 주에서는 존 케이식 오하이오 주지사에게도 밀려서 꼴찌를 했습니다.
네. 이 케이시 후보는 지금까지 자신이 주지사로 있는 오하이오주에서만 승리를 했을 뿐인데요.
네.
선거운동을 계속한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이 케이시 후보는 어제 이 인터넷 단문 사이트 트위터를 통해서 케이시 선거운동이 계속될 수 있도록 선거자금을 후원해달라고 유권자들에게 부탁했습니다.
네. 자, 공화당 후보 지명을 받기 위한 이 마법의 숫자는 1237이죠.
네.
예, 전체 대의원의 절반을 넘는 1237명을 확보해야 하는데요.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네, AP통신 집계를 보면 트럼프 후보가 950명을 확보했는데요. 이 필요한 대의원의 약 80%를 확보하면서 공화당 후보 지명 목표에 성큼 다가섰습니다. 지금까지 크루즈 후보가 얻은 대의원은 510명, 케이시 후보는 153명인데요. 이 크루즈 후보와 케이시 후보는 이제 자력으로 공화당 후보 지명을 받는 건 뭐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네.
트럼프 후보가 과반수 대의원을 확보하지 못하게 막는 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전당대회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대의원을 확보한 후보가 나오지 않을 경우에
네.
이 당 지도부가 중재하는 이 중재 전당대회가 열리게 되는데요.
네.
바로 크루즈 후보하고 케이시 후보가 이 중재 전당대회를 노리고 있죠.
맞습니다. 이를 위해서 두 후보가 손잡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네.
상대 후보가 유리한 몇몇 주는 서로 양보하기로 했는데요. 이 크루즈 후보의 경우 오리건주와 뉴멕시코주에서는 선거운동을 중단하고 인디애나주에 주력하기로 했고요. 반대로 케이시 후보는 인디애나주에서는 더는 선거운동을 벌이지 않고 오리건주와 뉴멕시코주에 집중하기로 했는데요. 지지자들에게 서로 상대 후보를 찍어달라고 이렇게 부탁한 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어느 정도나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민주당 상황 좀 봐야 되겠죠?
네. 클린턴 후보가 메릴랜드주와 델라웨어, 펜실베이니아, 그리고 코네티컷 이렇게 4개 주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 델라웨어주와 메릴랜드주에서는 60%가 넘는 높은 지지율을 보였을 뿐만이 아니고요. 또 샌더스 후보가 집중 선거 유세를 했던 펜실베니아 주에서도 이 두 자릿수 지지율 격차를 보이면서 이겼는데요. 클린턴 후보의 승리 연설 내용도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We're going to imagine a tomorrow where hard work is honored, families are supported, streets are safe and communities are strong.
네. 클린턴 후보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대우받고 가족을 부양할 수 있으며 안전한 거리 또 튼튼한 지역 사회가 있는 미래를 상상해 보자고 말했는데요.
네.
또 트럼프 후보를 겨냥해서 사랑이 증오를 이기는 미래를 이루자고 말했고요. 또 결과를 가져옴으로써 미국인들의 자신감을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네. 자, 클린턴 후보가 이번 승리로 인해서 뭐 사실상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확정됐다고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이 민주당 대통령 후보 지명을 받으려면 대의원 2,383명의 지지가 필요한데요. 지금까지 클린턴 후보가 확보한 대의원 수가 2,141명입니다.
네.
그러니까 필요한 대의원의 약 90%를 확보한 거죠. 샌더스 후보가 확보한 대의원 수는 1,321명인데요. 이 샌더스 후보가 민주당 후보 지명을 받는다는 건 뭐 이제 이변이 없는 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네.
그래도 샌더스 후보는 선거운동을 계속해 나갈 계획인데요. 샌더스 후보의 말입니다.
What we are seeing on national polls which have us 15, 20 points ahead of Donald Trump.
네. 샌더스 후보는 트럼프 후보와의 가상 대결에서 자신이 15% 내지 20%포인트가량 앞선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샌더스 후보는 거대 금융기관 해체와 전국민 단일 건강보험 제도, 무상대학 교육 등 이 진보적인 안을 민주당 정강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가능한 많은 대의원을 모으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자, 어쨌거나 많은 관심을 끌었던 동북부 5개 주 예비선거가 끝이 났는데요.
네.
이제 경선이 또 멀리 서부로 옮겨가죠.
그렇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5월 2일에 중서부 인디애나주에서 공화당과 민주당 예비선거가 실시되는데요. 인디애나주는 특히 이 반트럼프 세력에게 매우 중요한 곳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 후보 지명을 막기 위한 뭐 마지막 보루다 뭐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트럼프 후보가 5%에서 6%포인트 정도 격차를 보이면서 2위 크루즈 후보를 앞서고 있고요. 민주당은 클린턴 후보가 역시 약 5%포인트 정도로 샌더스 후보보다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이번에는 경제 뉴스 한 가지 보겠습니다. 자, 애플이라고 하면은요, 컴퓨터 기능을 갖춘 스마트폰, 똑똑한 손전화기 제조업체로 유명한 회사인데요.
네.
13년 만에 처음으로 매출이 줄었다고요.
네. 어제 올해 1사분기 애플 매출 실적이 나왔는데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석 달 동안 매출이 510억 달러로 나왔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매출은 580억 달러였는데
네.
그에 비해서 13% 가까이 떨어진 겁니다. 이 애플이 이렇게 분기별 매출 감소를 기록한 것은 2003년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참 오랫동안 스마트폰 업계의 최강자로 군림했었는데요.
네.
아이폰이 바로 애플사 제품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뭐 지하철 안에서 보면은 뭐 승객 대부분이 아이폰을 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인기 상품이죠.
네.
뭐 전 세계 소비자 5명 가운데 한 명이 이 아이폰을 사용한다고 하는. 인데요. 애플은 지난 1사분기에 아이폰을 5,100만 대 이상 판매했습니다. 이 많이 팔긴 했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하면 거의 1,000만 대나 더 적게 판 겁니다.
네, 이렇게 아이폰 판매가 줄어든 이유가 있겠죠?
네, 이제 아이폰 시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는 분석인데요. 이제 아이폰을 가질 만한 사람은 다 가졌다는 겁니다. 또 애플은 매년 새로운 디자인과 기능을 선보이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그 화면을 크게 늘린 아이폰 6, 아이폰 6하고 6 플러스, 6 플러스 시리즈가 나온 뒤에는 디자인이나 기능 면에서 뭐 그다지 이렇게 새로울 게 없다는 반응이 나왔고요.
네.
그러면서 소비자들이 전처럼 자주 전화기를 교체하지 않는다는 거죠. 또 중국에서 아이폰 판매가 크게 준 것도 이 매출 감소에 영향을 미쳤는데요.
네.
지난 분기 중국의 아이폰 판매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26%나 줄어들었습니다.
네. 자, 아이폰 판매 실적 대부분이 또 애플의 애플이 아이폰 판매 실적 대부분을 또 의존하는데요.
네.
지난 1분기 영업이익은 어느 정도나 됐습니까?
네, 100억 달러로 집계됐는데요. 또 지난해 같은 기간 130억 달러에서 크게 준 겁니다.
네. 자, 애플이 분기별 실적에서 13년 만에 매출 감소를 기록했다고 했는데 시장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사실 이번에 애플의 실적이 감소할 것이라는 거는 좀 예상된 일이긴 합니다만 이 어제 미국 그 증권시장 폐장 후에 진행된 장외 거래에서 애플 주가가 8%포인트 떨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뭐 지난 12달 동안 애플 주식이 20% 가까이 떨어지긴 했는데요. 팀 쿡 애플 최고 경영자 CEO는 애플이 거센 거시경제 맞바람에 맞서서 잘 해냈다면서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가요,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결과가 화제네요.
그렇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정치연구소가 지난 3월 18일과 4월 3일 사이 이 18살에서 29살 사이에 있는 젊은이 약 3,1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그 결과가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미국 젊은이들이 미국의 사업 체제에 대한 믿음이 약한 것으로 드러났고요. 또 주류 언론도 불신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응답자 가운데 47%는 미국의 사법체계를 신뢰할 수 없다고 답했고요.
네.
주류 언론을 항상 신뢰한다는 비율은 2%, 또 대개 신뢰한다는 응답자의 비율은 7%에 그쳤습니다.
네, 주류 언론에 대한 불신이 상당히 깊네요.
네, 맞습니다. 이 반면에 미국에서 가장 믿을 만한 집단은 군대인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응답자 가운데 51%가 군이 많은 경우에 옳은 일을 한다고 답했습니다. 또 오바마 정부를 믿는 비율은 40%가 나왔고요. 또 연방 대법원에 대한 신뢰도는 39%, 연방 의회에 대한 신뢰도는 18%에 그쳤습니다.
네. 경제에 대해서는 어땠을까요?
네, 경제와 관련해서 정부 역할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요. 응답자 가운데 27%만이 정부가 경제를 규제하는 데 큰 역할을 해야 한다고 답했고요. 또 소득 불균형을 줄이는 데 정부가 큰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답한 비율도 30%에 그쳤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앙정부의 역할을 늘리는 걸 찬성하지 않은 셈이네요.
그렇습니다. 또 경제 성장을 위해서 정부 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답한 사람도 26%에 불과했습니다. 반면에 미국 젊은이들은 사회복지 부분에서는 좀 더 열린 태도를 보였는데요. 48%가 기본 의료보험이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할 권리라는 데 동의를 했고요. 음식이나 있을 것 같은 기본적인 필요를 정부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는 비율은 47%에 달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부지영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에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뉴스 따라잡기 이어가겠습니다. 스팅이 부릅니다. Shape of My Heart 들어보시죠.
He deals the cards as a meditation. He plays never suspect. He doesn't play for the money he wins. He doesn't play for respect. He deals a card to find the answer. The sacred geometry of chance. The hidden law of a probable outcome. The numbers lead a dance. I know that the spades are the swords of a soldier. I know that the clubs are weapons of war. I know that diamonds mean money for this art. But that's not the shape of my heart. Play the jack of diamonds. He may lay the queen of spades. He may conceal a king in his hand while a memory of it fades. I know that the spades are the swords of a soldier. I know that the clubs are weapons of war. I know that diamonds mean money for this art. But that's not the shape of my heart. That's not the shape. That's not the shape of my heart.
계속해서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최근 미국의 재무부가요, 19세기 흑인 인권운동가인 해리엇 터브먼을 $20 새 지폐의 안면에 새겨질 인물로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해리엇 터브먼은 미국 역사상 지폐에 새겨지는 최초의 흑인이자 여성으로서는 102년 만에 처음 등장하는 인물이 됐는데요.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해리엇 터브먼이라는 인물이 누군지 알아보겠습니다. 박영석 기자입니다.
I love it! That was my first choice.
지금 듣고 계신 목소리의 주인공은 미국의 아주 유명한 흑인 여성 방송인인 오프라 윈프리입니다. 20달러 새 지폐에 들어갈 인물로 해리엇 터브먼이 선정됐다는 소식에 이렇게 환호성을 지르면서 기뻐합니다. 윈프리는 해리엇 터브먼을 선정한 건 최고의 선택이자 미국을 위해서 잘한 선택이라면서 감격했습니다. 윈프리는 이제 해리엇 터브먼이 누군지 몰랐던 사람들도 그녀가 누군지 알게 될 거라고 말했는데요. 아닌 게 아니라 해리엇 터브먼이 $20 지폐에 들어갈 인물로 선정됐다는 소식에 많은 사람이 해리엇 터브먼이 도대체 누굴까 더 궁금해하기도 하고 더 자료도 찾아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물림 받은 노예 신분.
해리엇 터브먼은 미국 메릴랜드주의 한 농장에서 태어났습니다. 당시에 많은 노예들이 그랬던 것처럼 해리엇 터브먼이 언제 태어났는지는 정확하지 않은데요. 1822년을 전후로 해서 태어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해리엇 터브먼의 조부모는 아프리카에서 강제로 노예로 끌려온 사람들이었다는데요. 해리엇 터브먼은 그러니까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이어서 노예 3세대인 셈입니다. 대부분의 역사학자들은 해리엇 터브먼이 겨우 6살 정도부터 부모와 떨어져서 노동과 착취를 당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해리엇 터브먼의 원래 이름은 아라민타 해리엇 로스였는데요. 1844년에 이 노예 신분에서 풀려난 흑인 남성 존 터브먼과 결혼하면서 이 남편성을 따서 해리엇 터브먼이라는 이름을 갖게 됐습니다.
자유에 대한 자각과 탈출.
현재 메릴랜드주 캠브리지라는 지역에는 해리엇 터브먼을 기리는 조그만 기념관이 있는데요. 해리엇 터브먼 기념관 관장인 도널드 핀더 씨는 대부분의 노예들처럼 해리엇 터브먼 역시 유년 시절에는 글을 읽을 줄도 쓸 줄도 몰랐다고 합니다. 하지만 해리엇 터브먼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노예 제도였다고 하는데요.
There were a few fundamental things that she could not understand, and one was slavery. Why are some people?
어떤 사람은 자유로운데 누구는 날 때부터 노예라는 신분을 갖고 태어나서 평생 노예로 살아가야 하는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거죠. 이 무렵 미국은 흑인 노예들의 노동력을 기반으로 하는 남부 농장 지역과 흑인 노예 제도에 반대하는 북부 공업 지역으로 갈라지면서 이 북쪽에서는 흑인들의 자유를 보장하는 지역이 느는 추세였는데요. 그래서 많은 흑인 노예들이 자유를 찾아 북쪽으로 도망쳤습니다. 해리엇 터브먼도 이 두 번이나 탈출을 시도했다가 실패했는데요. 그러다 27살쯤 당시 흑인 노예들의 탈출을 돕던 비밀 조직망인 이른바 지하철도의 한 조직원을 만나서 1849년 마침내 동북부 필라델피아로 도망쳐 자유를 얻는 데 성공합니다.
가장 위대한 지하철도 차장.
해리엇 터브먼의 위대성은 혼자만 도망쳐서 자유를 누리는 데 그치지 않고 이 가족과 친지를 비롯해서 다른 많은 흑인 노예들의 탈출을 도운 흑인 노예 해방 운동가로 변신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해리엇 터브먼은 필라델피아에 도착한 이듬해부터 무려 18차례 이상을 남쪽으로 내려가서 노예들의 탈출을 도왔는데요. 이때 해리엇 터브먼이 이용한 게 바로 지하철도입니다. 지하나 철도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요. 앞서 잠깐 말씀드린 당시 남쪽에 있는 흑인 노예들을 북부주, 더 멀리는 캐나다까지 탈출시켜주던 전국적인 비밀 조직망을 말합니다. 이들은 백인 노예주들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철도 용어로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가령 중간에 흑인 노예들을 숨겨주는 집을 간이역, 흑인 노예들의 탈출을 돕는 사람을 차장이라고 했는데요. 해리엇 터브먼은 아주 유능한 지하철도 차장이었다고 합니다.
She was 100% successful. So if Harriet decided to take you out,
해리엇 허브먼 기념관의 핀더 관장은 해리엇 허브먼은 누군가를 탈출시키려고 마음먹으면 반드시 성공해 냈다면서 100% 성공률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대의 유대인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킨 기독교의 영웅 모세라는 별명도 이때 얻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건 목숨을 건 위험한 여정이었죠. 남북전쟁 전까지 해리엇 허브먼이 탈출시킨 흑인 노예들은 약 70명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일설에는 300명이 넘는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특히 남북전쟁 당시에는 이 해리엇 터브먼의 활약으로 700명 넘는 이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흑인 노예들이 자유를 찾기도 했습니다. 터브먼은 남북전쟁이 끝나고도 흑인들의 인권과 여성 참정권을 위해 싸우다 91살까지 살다가 영면했습니다.
새 집회에 대한 미국인들의 반응.
해리엇 허브먼이 $20 지폐 앞면에 들어갈 새로운 인물로 선정됐다는 소식에 미국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
I'm delighted that Harriet Tubman will be on the $20 bill.
이 백인 중년 여성은 이제 미국 달러화 지폐에 여성이 등장할 때도 됐다면서 특히 해리엇 허브먼처럼 소수계 흑인 여성이 선정돼서 아주 기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That's great. I was waiting to hear. So who
유명한 희극인이자 배우인 제리 세인펠드 씨도 굉장히 좋은 선택이라면서 반가워했는데요. 제리 세인펠드 씨는 유대계의 혈통을 가진 사람입니다.
I am not in favor of Andrew Jackson being replaced on the $20 bill.
이 백인 중년 남성은 미국의 7대 대통령인 앤드루 잭슨 대신에 이 해리엇 허브먼을 $20 지폐 있게 하는 건 찬성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해리엇 허브먼을 아주 존경하고 또 그녀가 미국을 위해 한 모든 행동에 대해 경의를 표하지만 이 전통은 전통이라고 강조했는데요. 현재 미국 공화당 경선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후보나 일부 보수주의자들도 $20 인물 교체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She's one of my American heroes, and so I'm very happy.
하지만 이 흑인 여학생은 해리엇 허브먼이 이제 자신의 영웅이 될 거라면서 해리엇 허브먼을 $20 지폐에서 볼 수 있게 돼서 정말 기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해리엇 허브먼의 얼굴이 들어간 $20 지폐의 최종 도안은 2020년에 공개될 예정이고요. 실제 통용은 2030년경에나 될 걸로 전망됩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흑인 여성 인권 운동가인 해리엇 허브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사였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하이, this is Jennifer Yu with English with You.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의 표현은 to be nosy, to be nosy입니다. Before we find out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let's listen to today's conversation. Listen carefully. Ugh, Jason, can you please stop being nosy?
Sorry, I didn't mean to be nosy. I was just being curious to what had happened to you.
본문을 들어보면 제이슨이 제게 너무 꼬치꼬치 깨물어서 제가 Ugh, Jason, can you please stop being nosy? 제발 그만 좀 참견할래? 라고 했습니다. 제이슨은 Sorry, I didn't mean to be nosy. 미안해. 참견하려던 건 아니야. I was just being curious to what had happened to you. 너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서 그랬어. 라고 합니다. Now keep today's expression to be nosy. To be nosy.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Ugh, Jason, can you please stop being nosy?
Sorry, I didn't mean to be nosy. I was just being curious to what had happened to you.
Today's expression is to be nosy. N-O-S-Y, nosy. To be nosy. To be nosy means to be too curious about the affairs of others. Nosy. Nosy는 자신과 상관없는 남의 일에 너무 많은 관심을 갖는 사람을 묘사하는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to be nosy는 남 일에 참견하다, 꼬치꼬치 깨묻다, 혹은 오지랖이 넓다는 뜻도 됩니다. 주변에 남의 일에 꼭 참견하려는 사람이 있죠? 이 표현은 그럴 때 자주 쓰니까 잘 알아두세요. In today's conversation, I had to tell Jason to stop being nosy. 네, 오늘 본문에서 저는 제이슨에게 제 일에 그만 참견하라고 말했습니다. 영어로 Ugh, Jason, can you please stop being nosy? 라고요. 네, 이렇게 누군가가 너무 꼬치꼬치 깨묻거나 자신과 상관없는 일에 지나치게 참견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바로 to be nosy, to be nosy입니다. 네, 그럼 예문을 통해 오늘 표현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I don't want to sound nosy, but I think it's best to stop dating Ryan. 라는 문장을 해석하면 참견하는 걸로 비치고 싶진 않지만 너 라이언하고 그만 만나는 게 좋을 것 같아 라는 뜻입니다. Here is another example sentence. Ugh, I can't stand my nosy neighbors. 는 오지랖이 넓은 이웃들 때문에 못 참겠다 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To be nosy. 이 표현 잘 기억하시고요. 오늘의 대화를 마지막으로 들어보겠습니다. Ugh, Jason, can you please stop being nosy?
Sorry, I didn't mean to be nosy. I was just being curious to what had happened to you.
Let's review. To be nosy means to be too curious about the affairs of others. To be nosy는 남 일에 참견하다, 꼬치꼬치 깨묻다, 혹은 오지랖이 넓다는 뜻도 됩니다. To be nosy. To be nosy.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케니 로저스의 레이지스 들으면서 이 시간 마감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3부 이어집니다. 애청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Lady, I'm your knight in shining armor and I love you. You have made me what I am, and I am yours. My love, there's so many ways I want to say I love you. Let me hold you in my arms forevermore. You have gone and made me such a fool. I'm so lost in your love. For so many years I thought I'd never find you.
You have come into my life and made me whole. Forever, let me wake to see you each and every morning. Let me hear you whisper softly in my ear. In my eyes, I see no one else but you. There's no other love like I love. Yes, I'll always want you near me. I've waited for you for so long. Lady, your love's the only love I need. I want you to be.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기원전 399년 4월 27일 오늘. 너 자신을 알라는 격언을 남긴 위대한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마시고 숨을 거뒀습니다. 죄목은 그가 그리스 사람들의 신을 믿지 않았다는 것과 젊은이들을 타락시켰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정치적 이해관계가 있었습니다. 당시 그리스 아테네는 30여 년에 걸친 스파르타와의 전쟁에서 패배해 침체돼 있었습니다. 이때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스파르타의 전쟁에 관한 정보를 제공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난의 화살은 모두 소크라테스에게 돌아간 것이었습니다. 결국 소크라테스는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이에 소크라테스의 친구들과 제자들이 그에게 국외로 도망치라고 권유하지만 소크라테스는 이를 거절하게 됩니다. 결국 소크라테스는 기원전 399년 오늘 독배를 마시고 숨을 거두게 됩니다. 소크라테스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와 더불어 서양 철학의 초석을 놓은 위대한 철학자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1947년 4월 27일 오늘 미국의 전설적인 야구선수 베이브 루스를 기리기 위한 베이브 루스의 날 기념식이 성대히 열렸습니다.
More than 58,000 jam Yankee Stadium on Babe Ruth Day to pay homage to the famous Sultan of Swat, the Bambino who has lately.
이날 뉴욕 양키스 경기장에는 6만여 명의 팬들이 모여 루스에 대한 존경심을 표했습니다. 당시 암으로 투병 중이던 베이비 루스는 불편한 몸을 이끌고 청중들 앞에 나와 감사를 표했습니다.
Ladies and gentlemen, the Bambino, the Sultan of Swat. Hey,
you know how thin my voice sounds. Well, it feels.
루스는 이날 연설에서 팬들에게 자신에게 아낌없는 칭찬과 격려를 해주어서 감사하고 또한 이렇게 감사를 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1895년 미국 동부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서 태어난 베이비 루스의 본명은 조지 허먼 루스였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야구의 소질을 보인 루스는 19살 때 볼티모어 오리올스 구단주인 잭던의 눈에 띄어 프로야구 선수로 나섭니다. 그리고 이 당시 고참 선수들이 루스를 던의 베이비라고 부르면서 베이비 루스라는 이름이 탄생하게 됩니다. 루스는 이후 보스턴 레드삭스를 거쳐 뉴욕 양키스에서 주전 선수로 활약하게 됩니다. 이후 메이저리그에서 최고 기록인 통산 714개의 홈런을 치며 전설적 기록을 남긴 베이브 루스. 그는 1948년 8월 뉴욕에서 암으로 세상을 떠납니다.